할렐루야. 제가 이 박자를 계속 못 맞춰가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POP팀이 요즘 스트레스 팍팍 받을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제목을 말해야 되는데 가사를 말하는 바람에 원래 제목이 약한 나로 이따 이제 마지막에 다시 재도전할 텐데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가사를 그냥 불렀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갑자기 호산나 호산나 이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뜬금없었을 거예요. 이제 한 6개월만 있으면 적응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이제 요단을 이제 건너야 될 텐데 건널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호수아서 3장을 좀 다 읽읍시다. 여호수아서 3장 자, 우리 1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첫째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구태여 왜 했을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또 우리 하루 일과 속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교차 지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되게 부지런했나 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보시면 안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아침 시간도 여러 시간이 있잖아요. 이른 아침이 있고 좀 늦은 아침이 있고 아주 이른 아침이 있고 그래서 이 아침은 어느 시간대쯤을 얘기할까 봤더니 보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케르. 이 보케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 속에는 어느 시점을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이 시점이에요. 혹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새벽이 이렇게 이제 여름 같은 때 나오다 보면 깜깜할 때 출발을 하는데 교회 도착할 즈음 되면 그 어둠이 막 거두어질 때 어둠이 막 거두어지면서 이제 하루에 새날이 이렇게 여명이 막 밝아오는 그 첫 시간이면서 어둠과 낮의 교차지점 이해하시겠습니까? 새벽을 깬 자만이 알지어다. 하루 중에 그런 시간이 있어요. 예. 잘 이해가 안 되면 내일 새벽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또 새벽 기도가 두 번이니까 뭐 이제 두 번째 나올 때는 좀 후원해서 나오겠지만 일부에 나오다 보면 어둠의 시간을 나오는데 그 어둠이 거두어지면서 막 새날의 그 빛이 이렇게 열어지는 첫 지점 그때를 여기에 사용된 보케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구태여 성경 기자가 여기 기록을 했을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막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런 시점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난 칠흑 같은 불순종의 어둠의 광야의 삶은 이제 막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해가 돋는 아직 해는 돋지 않았으나 그 햇빛에 뜨거운 기운이 밀려 들어오는 그리고 어둠을 흩어버리는 그 첫 시간이 이게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케로 여기 사용된 아침이라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광야의 칠흑 같은 40년의 불순종했던 어두운 삶을 잘라내고 이제 요단을 건너면 그토록 조상적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제 발에 밟히는 기가 막힌 흥분의 시간에 접해 있는 겁니다. 우리 3.1교회가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분명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강도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3.1 공동체 젊은이들에게 그 시간을 분명히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세계는 다니지 않았지만 이렇게 젊은이들이 예배를 열망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몰려들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제가 앞으로도 구경할 일이 없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목사로서 행운합니다. 진실한 고백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은 집에 가서도 이렇게 말이 없고 멍한 상태에 있어요. 원래 말수가 좀 적은데 멍한 상태에 있어요. 이게 웬일일까? 항상 이런 생각에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항상 하나님하고 아주 민감하게 접촉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건 뭐죠? 항상 이런 질문이에요. 제 마음에 지금 그런 그 앞날에 대한 그 궁금증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킬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기가 막힌 기적의 시간대에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요. 이제 이 날이 밝으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십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어디에서 떠나죠?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서 3일을 보내죠.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텐데 우선 자 구약에서 나오는 지명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저 목사님은 오시는 첫날부터 지가 얘기한 건 다 중요하다 그러더라. 제가 얘기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얘기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늘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냥 요단으로 출발했다 그래도 뭐 못 알아듣겠어요? 성경 독자들이? 근데 어디에서 떠났다라고 구태여 밝히고 있습니까? 시딤에서 떠나. 자, 그러면 이 시딤이 도대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장소이길래 이 떠난다라는 지명을 떠나는 위치를 구태여 밝히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다 펴세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공부하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25장. 1절부터 보십시다. 1절. 우리 민숙이라는 이름 가진 분들만 한번. 조금 약했나요? 자, 우리 전체 1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이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였어요. 과거에 이 모압 근처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무슨 짓 했죠? 여기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시작. 다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시딤은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장소였죠? 광야 노종 중에 가장 악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가 시딤이에요. 우리에게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라면 머리를 흔들어 버리고 싶은 기억하기 싫은 그런 시간이나 그런 일이나 그런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게도 있어요.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라면 그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금도 그 일, 그 생각만 해도 막 가슴 한 군데가 이렇게 쑤시고 들어와요. 통증이 있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시딤의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가기 위해서는. 근데 요단이라는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요단이라는 데는 물론 강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명한 곳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요단이라는 말은 내려가다 그 뜻입니다. 내려가는 곳이에요. 지형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시딤에서 떠나 이제 요단으로 내려갑니다. 이 시딤은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괴로운 기억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말뚝을 뽑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3.1 공동체가 어둠을 훑어내고 지난 칠흑 같은 고통의 역사와 시간들을 훑어내고 정말 새날 햇빛이 돋는 그 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전제가 놓여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시딤을 떠나야 요단으로 갑니다. 아멘? 이건 분명한 전제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말씀을 듣다가 병도 고치고 말씀을 듣다가 회개도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가 의식도 바꿔지고 말씀을 듣다가 결단도 일어나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여호수아로 다시 갔어요. 여호수아서 3장을 보십시다. 자, 2절을 좀 볼까? 2절.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그런데 뜻밖에도 이곳에서 며칠을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죠? 3일을 기다리도록 의도합니다. 3일을 기다리도록 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잡아 한 몇 명쯤 계산하십니까? 떠날 때 카운트된 게 60만이니까 그 남자의 장정수만 그렇게 통계를 잡은 겁니다. 곱하기 4만 해도 4, 6, 24. 잘라내도 작게 잡아도 200만가량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0만 명을 한눈에 본 기억이 있어요? 200만 명을? 지난번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 시청 광장에 모인 수가 몇만입니까? 50만이라 그래요. 기자들 통계를 보면은.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통계가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에 보도된 통계예요. 100만이 한꺼번에 모였던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기독교 행사였습니다. 1974년도 엑스폴로 74라는 어마어마한 기독교 복음 전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빌리 그레함이 와서 전도를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는 여의도 광장 공원이 아니었고 원래 그 여의도 광장 이름이 5.16 광장이었어요. 혁명을 기념해서 그 광장 5.16 광장으로 되겠죠. 근데 원래 여의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굉장히 좋은 동네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너나 가져라 그 뜻이에요. 원래 여의도라는 말 자체가 그 땅은 그만큼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누가 그 한가 한복판에 섬이라는 곳에 그 모래땅에 누가 가서 살겠어요. 너나 가져라 그 뜻이에요. 그러던 데가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태어났다, 여의도에서 출신이다 하면 오 그래요. 여기도 여의도 출신들이 있죠. 예. 저희 와이프도 또 여의도 출신이라고 굉장히 예, 저한테 가끔 가다가 좀 그래요. 저희 와이프는 여의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여의도에서 학교 다니고 여의도에서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연탄부찌개를 만져본 적이 없다 그래요. 다 기름 떼는 곳이니까. 옛날부터 거기 아파트로 시작을 했으니까 연탄부찌개를 만져본 적이 없대요. 그런 여자하고 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약점이 3000% 빠지는 게 약점이에요. 지금 제가 이게 주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여의도 광장에서 74년도에 이 얘기를 하다가 연탄 부치기 얘기로 말이 셌어요. 여의도 광장에 엑스폴로 74년도에 그 거기 100만이 모였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삼선교회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삼선동 아시죠? 저기 그 어딥니까? 미아리 쪽 가다 보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형들하고 마라톤으로 새벽에 거기를 뛰어갔어요. 여의도까지. 진짜 뛰었다니까. 예. 네, 뛰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파가 모였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걸 좀 보고 싶어가지고 강대상 뒤로 가가지고 기어 올라가서 그걸 보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근데 봤는데 하여간 저 영등포 그 뭐 서울교라 그럽니까? 거기까지 인파가 꽉 들어찼는데 그때 그 모인 인파가 100만이래요. 그때. 아마 좀 뻥튀기 했겠죠. 워낙 한국 사람들은 숫자에는 좀 호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200만 명이 거기는 똑같은 연령대가 아니에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노인네도 있을 거고 어린애도 있을 거고 별의별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건강상태도 다 다르고 성질들도 다르고 그 백성을 인도하려니 모세나 여호수아가 얼마나 골이 빠졌겠어요. 여러분 병아리 세 마리 풀어놓고 쉴래도 굉장히 어려워요. 세 마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 병아리 세 마리 풀어놓고 쉴래도 어려운데 200만 명을 인도를 하려고 그래보세요. 이게 성경의 문자로 쓰여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울을 기다릴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걸 가장 못합니다. 그걸 가장 인간이 본질상 힘들어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테스트하고 훈련할 때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이 기다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자주 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죠?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다렸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무 사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쏙닥거림에 넘어가서 그만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생산을 해내고 말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시력 같은 13년간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관계를 안 해버리는 일입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우리 자랄 때도 부모에게 자라리 부모님이 너 이리 와. 너 왜 이거 이지 됐어? 그리고 한 대 때리면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자주 쓰시던 방법 중에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이거 고문이에요, 고문. 미치는 거예요. 언제 부르시려나. 늘 이게 형벌이에요. 얻어맞기까지 모든 과정이 시간이 형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걸 겪습니다. 13년간을 하나님이 사인이 없어요. 그리고 99세 때, 그 일이 86세 때 있었으니까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일성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자라.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는 세다? 이거 자기 자랑하려고 그 말했을까요? 거기에는 엄청난 꾸지럼이 배어져 있는 겁니다. 너 왜 난 믿지 못했냐? 너 왜 나를 신뢰하지 않았냐? 너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냐? 이 질책이 그 발언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나는 전능자라.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항복시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뭘 명합니까? 할례를 명합니다. 그리고 난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을 중심으로 할례 전에 난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고 나서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할례가 뭐죠?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작업이에요. 그 말은 넌 육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몸 같은 데서 낳았다 그래요. 히브리 기자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은 약속의 자녀진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낳은 아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삭은.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 실력으로 나왔어요? 자기 실력으로 나왔어요. 힘써 자기 실력으로 나왔어요. 인간이 힘써 자기 실력으로 하는 짓이 그래요. 그런 일 저질러 나와요. 그런데 할례를 중심으로 후에 낳은 아들은 이삭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육체적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자나 로마서 기자가 뭐라 그러죠?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목소리까지 이상해지는데. 자, 보세요.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루고 있다가는 하나님이 망신당할 것 같아. 이러다 하나님이 약속한 게 깨지고 하나님도 망신당할 것 같아. 그래서 힘 좀 쓴 게 이스마엘 턱 나눈 거예요. 그 후에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뒤틀리는가를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게 사람이 해놓은 짓이에요. 근데 엎드려 가만히 기다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멘은 하시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데요. 보통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주제가 등장을 하지만은 우리가 거룩하다 성결하다 하는 것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또 기다리지 못했다가 사고친 사람이 누구죠? 왕정 시대를 열었던 첫 왕인 사울입니다. 자, 이레를 기다리는데도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번제 제사를 그냥 드려버려요. 드리고 나자 누가 도착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해요. 대노를 하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조롱의 말 속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라. 그 농담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별로 좋지 않은 조크죠. 특별히 젊을수록, 피가 끓을수록, 몸이 뜨거울수록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려요. 창세기에 보면 전부 그 싸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속에서도 롯은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온 동네를 찾아다녔어요. 결국 그러고 찾은 데가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네온사인 돌아가고 장사 잘 되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림.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이 대상감이에요. 대상감. 기가 막힌 주제예요. 엎드리면 엎드림 됩니다. 아멘?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엎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들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이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 3일의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몇 가지를 명령해요. 사흘 후에 관리들에게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3절 다 같이 시작.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뭘 따르라고 되어 있죠? 언약궤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 이후로부터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전쟁 이후에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모든 역사의 과정에 언약궤는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신약에까지 이어지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아져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언약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뭘 들고 나갔죠?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인이요 상징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 이기곤 했어요. 한번 진 적도 있지만 이기곤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만 오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 환호성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역사 속에 언제나 기적의 사인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슬슬슬 역사가 흘러가면서 언약궤에 담긴 의미는 빠져버리고 언약궤라는 괴짝만 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가도 전쟁에 이기질 못해요. 왜? 형식만 붙드는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에 이 언약궤 속에 세 가지 물건이 담아져 있죠. 뭡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십계명이 써여진 돌판이 담겨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언약궤의 위치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본당을 성전이라고 합시다. 저 뒤에서 들어오면 이제 성전 뜰이 나오겠죠. 그리고 크게 가운데를 잘라서 이 안쪽을 지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들어오는 공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앞에는 진설 떡, 그 다음에 등잔불이 밝혀져 있죠. 그 등잔불은 꺼져서는 안 돼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게으르거나 간수를 잘못할 때 간혹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외세의 침입이 들어왔을 때, 외적이 공격에 들어왔을 때 간혹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꺼져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꺼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안에, 휘장 안에 뭐가 놓여져 있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언약궤가 놓여져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언약궤는 뭘 상상하면 제일 빠른가 하면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시집올 때 타고 오셨던 가마와 모양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림을 보면.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이 천정, 가마, 천정 부위에 금으로 천사의 형상이 이렇게 마주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고개가 이 천정을 내려다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정 부분을 새로 만드는데 이 천정 부분을 뭐라 그러냐 하면 시은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 자비의 자리. 그러면 제사장이 재물을 잡아서 가지고 들어와 피를 어디다 붓냐 하면 바로 이 시은좌에다 부어요. 여기다 부어요, 피를. 그래서 그 자리가 자비의 자리, 시은잔, 베풀 시의 은혜, 은자, 자리 자자입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세 가지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기적의 상징물들이 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의 상징물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뭐가 들어져 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져 있어요. 지팡이에 싹이 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성경을 좀 보십시다. 자, 민수기 17장을 여세요. 민수기 17장. 뭐 여러 군데 성경 참고 구절이 있지만 1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가 시작. 자, 이 아론의 쌍란 지팡이는 증거궤에 간직을 하게 하는데 여기를 보세요. 간직을 하게 하는데 뭐의 표징이에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고라 자손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모세의 권위는 곧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물론 오늘날 목회자들이 모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근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고라 자손이 광야에서 엄청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한 권위자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팡이 죽은 거죠. 지팡이는 둥지에 잘려서 이미 죽은 나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뭐가 나요 지금? 샤케드라는 살구꽃이 피어요. 싹이 나요. 근데 이게 무슨 표징이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걸 어디 간직하라고요? 언약궤에 간직하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기적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여 죽은 고라 자손들을 그 죄가 어떠함을 상징하는 물건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 자손들의 죄가 어떠함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1차적으로 이건 한번 출애굽기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무슨 뜻입니까? 만나는 뭐였어요? 떡을 내라 물을 내라 원망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을 듣죠? 떡만 해결되면, 의복만 해결되면, 신을 것만, 거할 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떡을 줬어요. 감격해서, 아니요? 그래? 내가 확실하게 해주지. 그래서 떡을 줌으로써 매일매일 펄펄 만나가 내리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런 기적을 40년 겪고도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기엔 심령에 파산된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자가 8장 3절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떡으로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 게 만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번에 우리 애만 붙여주면, 이번에 우리 남편 승급만 시켜주면, 이번에 직장만 어떻게 좀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평생 뺀질거리지 않고 잘 섬길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그게 광야의 이야기예요. 그게 만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매일 경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4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철저히 불순종하며 뺀질거리고 살았어요. 그 결과가 신명기예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건져올리라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걸 40년 뼈저리게 뼈에 녹아지도록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항아리에 담아진 만나는 기적의 상징이에요? 인간의 불순종과 패역의 상징이에요? 불순종과 패역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나요? 십계명. 자, 그런데 여쭤볼게요. 이 언약궤에 보관된 십계명은 첫 번째 십계명입니까? 두 번째 십계명입니까? 두 번째 십계명이 갖는 의미가, 뉘앙스가 뭘까요? 첫 번째 십계명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나요?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을 뭐 한 겁니까? 형상화한 겁니다. 이게 종교에 쓸데없는 인간의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자꾸 인간은 뭐를 자꾸 형상화시키려는 시도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시도해져 왔어요. 그러자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다가 그 소리를 들어요. 밑에서 백성들이 춤추고 노는 소리로다. 그러자 짬밥이 아직 짧은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아니요? 싸우는 것 같은데요? 아니다. 내려가 보자. 보니까 정말 뛰놀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어요. 화가 난 모세가 그 받았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들고 부숴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셔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 처단케 하죠? 레위 자손들을 통해 처단케 합니다. 레위가 또 그거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집하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용도가 있어요. 원래 싸움에 능한 집파예요. 레위가 수천 명을 징벌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이라는 말이 갖는 뉘앙스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개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기적이에요? 철저히 인간의 죄가 그 물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법궤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뚜껑 지붕이 뭐라고요? 시은좌. 제사장이 피를 어디다 부어요? 그 시은좌에다 부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단순히 승리의 상징, 기적의 물건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얼마나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물건이 언약궤 속에 담아진 의미라고요.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을 다시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그토록 주목하게 했는가? 자,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5절 다 같이 시작. 6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이 언약궤는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 강은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들어가는 자리예요. 믿습니까? 이 요단은 가나안은 총칼로 전략과 작전을 통해 빼앗는 땅이 아니라 어린 양께 붙어서 어린 양의 공로로 들어가 그분께 순종을 배우는 땅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성결은 뭐예요? 성결은 내가 얼마나 고상해지고 치성을 쌓고 덕행을 쌓아서 괜찮은 인품에 신사의 품격이 되느냐, 그 싸움이? 예? 그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항상 성결하라, 거룩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는 늘 그리스도께 엎어져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붙들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뭘로 설명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성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분께만 순종을 바치는 고백을 하는 자로 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이제 요단을 건너 들어가 살 가나안은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앞으로 저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땅도 그런 가나안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의 죽음 속에 여러분들이 밀착되어서 나는 공로 없으나 어린 양의 공로로 오늘도 나는 볼품없고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고 흠집이 많은 죄인이지만은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진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분께 꼭 붙어서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호산나 호산나.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만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기 강한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예수 주가 나를 일으켜 있었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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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강한 어린아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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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강한 어린아 호산나 호산나 다시사 약한 나로 강하게 다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아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 강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내 주의 사랑 나를 향해 흐르네. 예. 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아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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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아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깊은 강에서 주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는 자유.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종일토록 이 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낙심시킵니까? 그 환경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떠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죽음 같은 구덩이로 몰아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 문을 나서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요단강에 어린 양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믿음을 내어 대만으로 향하고 일본으로 향하고 저 문을 나서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가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온통 하나님의 장중에 맡깁니다. 모든 성도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십자가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